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냐니와 스바데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엘과 우시비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일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야, 라미야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엘과 압디와 여레묵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묵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한안과 아나냐와 삿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사알과 여레못이요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트네와 마따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아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여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마야 아다야와 막다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엘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자손 중에서는 유엘과 마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정돈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깊이와 넓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무서움도 알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선생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건이 사용되려면 최우선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 수건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천이 어떤 종류인지, 색깔이 무엇인지, 크기가 어떠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건이라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도덕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룩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차원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서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드리신 다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법인 십계명과 아울러서 시민법과 의식법을 비롯한 각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부정 규례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려서는 안 된다거나 두 직물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의식법들은 단순한 의식법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다름 아닌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죄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품으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듭된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완고하게 죄를 고집했고 결국 이방 나라에 망해서 풀무불 같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죄수처럼 복역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시내 물을 되돌리듯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지요. BC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에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부터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BC 458년에 에스라의 지도 아래에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아니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이방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리하여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녀까지 낳았다라고 하는 이 중대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소식이 에스라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교회 밖의 세력보다 교회 내 세력,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존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맹렬하게 싸우고 제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와 틀을 바꾸기 위해서 투사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경우들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이 세상 지도자들의 한순간 실패한 예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죄와 잘못은 그런 사람들만 범하는 잘못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유튜브로 이런저런 볼거리를 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아니 자기 마음속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감염시키는 것처럼 죄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감염시킵니다. 함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10장 18절부터 43절까지 이방 여자를 취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평민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지요? 죄는 특정 부류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했고 이 죄로 인한 공격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의 명단이 지금 여기에 낱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자기 계략대로 우리아가 적진에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요압으로부터 전해들었던 다윗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의 칼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상처를 입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더더욱 지도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죄에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더 으뜸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는 찰스 펄전이 묵상록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7월 7일자에 이런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스의 군대를 이끄는 장교인 우리는 사람들과 귀신들이 적의를 품는 특별한 표적이다. 그들은 우리가 멈춰 설 때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애쓴다.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무 상관없었을 유혹을 경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말씀사역자로 교육자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사탄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다. 사탄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것도 사도 베드로가 넘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2차 포로기한 이후에 지도자들이 이방여인을 취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여자와 통혼하는 죄를 지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취하는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야말로 교회를 개혁하는 개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개혁을 부르짖는 개혁교회 안에 오히려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고집과 오히려 자기 생각과 주권을 더 관철시키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의 잘못과 죄를 자신이 짊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우리 주님처럼 인생들이 범한 죄를 자신의 죄로 이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적어도 당신과는 다르다 하는 이런 구별의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교회 안에서 사실은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틀이 만들어져 버리면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만 발빠르게 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때로 허물어뜨리고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개혁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인들을 비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제까지 그 자리에 앉았던 어떤 교황보다 더 큰 교황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카톨릭 교황을 비난했지만 사실은 그 교황보다 더 큰 교황이 자기 마음속에 떡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에스라는 죄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를 하기보다 우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결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자책감이 들어서 은삼십을 대제사장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문제는 너의 문제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너의 죄는 곧 나의 죄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개혁을 이루어야 돼요.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일삼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죄와 잘못과 연약함으로 감싸안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운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회개운동이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애초에 내가 나서면 저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계산된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에스라는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자신들이 지은 죄를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그렇게 여기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스가냐를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운동에 나서게 되는데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의 회개운동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9장 4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들이 참여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회개운동에 나서게 되는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떨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떨림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은 지 참 오래되었다. 이제는 참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이 나에게 맹송맹송한가? 예전에는 말씀이 선포되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왜 내 마음은 가난해지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회개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완고한지, 왜 제 마음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왜 이렇게 비껴나가는지, 우리는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자백을 통해서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자백이 용서의 은혜를 무조건 받아 누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스로의 의로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자백이 마치 무슨 경건에 의가 된 것처럼 내 자백이 있으니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상한 마음 없는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낼 때 자녀가 말은 엄마 아빠 잘못해서 그런데 마치 뭐 잘못했는데 뭐 어쩌시겠습니까? 뭐 이런 자세와 태도로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러면서 우리는 자백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불러드리는 근거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언제든지 불러드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일을 일사천리로 잘 해내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야, 저분은 정말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추앙을 받는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이 불러드렸던 이방 여자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관계 가운데 낳은 자녀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맹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되었다라고 할 법한데 6절을 보시면 이 말을 전해들은 에스라가 이상하게 요한안의 방에 들어가서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은 우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울며 회개한 것은 마치 선거철만 되면 그때서 달동네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돕는 철새 정치인들처럼 단순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면 그들도 따라오리라. 내가 그냥 불쏘시개만 되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었던 것은 실제적 개혁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획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내들을 내보내고 자식들을 내보내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것은 그의 경건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경건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토마스 보스톤이 금식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식했는데도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죄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또 죄를 좋아하던 우리의 마음이 죄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또 죄에 중독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든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또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고 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려고 할 때마다 전심전력으로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금식이 헛되며 죄에 대한 우리의 겸비함이나 고백도 모두 위선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실제 있어서 죄에 중독된 우리 마음이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죄가 우리 마음껏에 꿈틀거릴 때마다 억누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경건, 그분의 금식은 다 위선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의 삶으로 뚜렷이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를 찾고 죄를 몰아내는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은 매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방백들과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 일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휘두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 치리, 교회 통치처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상하 구조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군대도 아니잖아요. 이익 집단도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 안에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단임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설교하는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일이 제일 어렵죠. 그러나 그런 일을 그렇다고 해서 다 물러서시오,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8절 이하에서 누군지 장로들과 방백들의 훈시를 따라서 3일 내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즉 회중에서 출교하겠다 경고를 했습니다. 구체적 계획 조치를 내리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처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한다, 만약에 말을 들어먹지 않으면 재산 다 몰수하겠다, 출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위협은 지금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읽으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똑같이 이런 위협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분이 상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방백들과 장로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정몰하고, 정몰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빼앗아서. 그리고 출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은 옳고 바른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섬뜩한, 아니 어떻게 이런 조처를 취할 수 있지 하는 이런 조처까지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 작업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국교화된 구약교회와 달라서 이런 조처를 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권징은 행합니다. 수찬정지, 출교를 행해요. 재산만 빼앗기지 않으면 출교를 당하든 수찬정지를 받든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애초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님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몸에 어떤 피해가 있게 되거나 재산의 손실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가 행하는 이런 권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장로들과 방백들 통해서 운시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3일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때가 12월입니다. 9장 4절과 10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떨림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10장 9절은 비가 내렸을 때 떨었는데 이것은 죄의 무서움으로 인한 떨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째 달 기슬루월 20일은 오늘의 여러분들이 성에 나타난 어떤 유대 원력의 한 3, 4개월을 더하면 지금 시대의 원력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정도 됩니다. 이때가 바로 큰 비가 내리는 우기였던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굵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로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때 재상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다른 곳에는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 계속 학사라고 말을 했다가 이때는 재상 에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끊어버린다는 이 단어는 8절에 쫓아낸다라는 단어와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한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9장 2절에 보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데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여기 섞이게 하는 데라는 단어와 정반대 뜻이에요. 섞어 놓은 것 중에서 이제는 섞인 것들을 다 골라낸다, 분리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섞이지 않았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해서 디폼 되었습니다. 얼그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리폼, 본래 폼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교회와 신자로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에 앞장서고 이런 일에 마음을 드리고 이런 일 때문에 아파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는 일 없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마치 사교 집단이나 친교 집단처럼 되어버려요. 우리끼리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차 마시고 뭐 우리끼리 모여서 행사하고 막 즐겁게 노는 이런 어떤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끊임없이 늘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공동체적으로 돌아보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나오고 그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고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면 개혁교회라고 할 때 개혁이라는 말을 그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음식을 토하면 속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의 결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죄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장로들과 방백들을 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죠. 세워서 교회 지도를 세워서 범죄자와 함께 누구도 오라 그래요?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오도록 했습니다.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단행하는 과정 안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그 명단이 나타나고 있죠. 요나단, 야스야, 그다음에 무슬람, 레위 사람까지, 사프대까지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뒤에 명단에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생각을 더 고집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 개혁을 하다 보면 항상 이처럼 딴지를 거는 사람이 꼭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10장 2절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하는 야시아 스가냐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 사람이 바로 위로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적 형편, 처지, 지금까지 한 일들 쭉 나열하면서 이러니 이게 뭐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계획에 동참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나눠지고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뤄냅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에스라가 구체적 계획 방안을 제시하게 되고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열첫째 달 초하루에 마쳤습니다. 무려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고 이런 사람의 명단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이 모두 17명.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10명의 레위인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고 25절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타나는데 86명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돌려보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총 113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아내와 자식까지 쫓아보내도록 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이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에스라 9장과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난 여자들과의 혼인은, 혼인이라는 말을 해줘도 사실 안 되지만 사실은 합법적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합법적 결혼이 아닙니다. 그냥 동거입니다. 동거.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혼인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보역이에요. 보역. 이것도 함께 거주하고 동거했다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내보낼 때 합법적 결혼이었더라면 신명기 24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방 사람과의 불법적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단어가 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방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잠언 2장 16절, 5장 20절, 6장 24절에서는 음녀로 번역이 돼요. 잠언의 음녀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이 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참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비난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이방 여자와 그리고 자식까지 내보낼 수 있는가라고 비난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후에 축출당한 여자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스라 기자가 그에 대해서 모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스라 기자가 갖고 있는 초점은 공동체 정화, 거룩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는 율법학자 아닙니까? 율법학자라고 하면 율법이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실 리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이후의 삶을 보살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일어난 공동체 재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결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도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죄를 또다시 짓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출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의식을 늦춰서는 안 돼요. 사실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미움의 정서를 갖고 있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죄를 미워하라 그랬죠. 죄를 미워하는 정서만 가지고 있으면 죄가 얼마나 크냐, 많으냐,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져 나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죄 죽음의 교리를 배웠지만 죄가 완전히 죽어져 나가버립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죄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느냐, 끊임없이 경계의식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죄는 처음부터 거부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부지런히 김을 메워주죠. 그런데 김을 메지 않고 그냥 둬버리면 나중에 잡초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모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생각 안에서부터 죄를 격퇴시켜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영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화만 보느냐? 정말 어떤 예술적인 아름다움만 여러분이 누립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 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약간의 금욕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금욕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도원주의가 되죠. 불교가 되죠. 그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필요성은 좀 있다. 왜? 워낙이 유혹이 강해서 그래요. 이들이 뭐 처음부터 이방 여자를 취할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처음에야 뭐 눈인사만 했겠죠. 그러다가 몇 마디 말을 걸어봤겠죠. 그러다가 차 한잔 했겠죠. 그러다가 당신 집에 놀러 가겠습니다 하면 오라고 집에 왔겠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잠자리를 하게 되고 자녀까지 낳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머물도록 놓아두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죄를 어느 순간에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된 생각이 마음에 머물도록 허락하면 결국에는 그 끈질긴 요구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한 들릴라의 유혹을 피할 수 없어요. 세 번째로 회개할 때는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입술로만의 자백만으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썼죠. 반박문 1문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의 전 인생이 회개하는 일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문이 뭡니까? 회개는 사제에 의해서 수행되는 고해와 보속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고해 성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문에서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서의 회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내적 회개가 의지를 발동하는 실제적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루터의 반박문 제3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물 좀 흘리고 회개하면 속이 좀 시원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마치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들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적 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마지막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여인을 쫓아내는데 자녀를 낳은 여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까지 쫓아내는 이 일이 쫓아내야 된다면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처럼 쓴 쑥처럼 쓰고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처음에야 죄를 지으면요 달콤합니다. 재미있죠. 불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있습니다. 호기심도 생겨요. 그죠?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정상적 심령을 갖고 있으면 그 영혼이 매우 괴롭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와 거의 유사한 이방인과의 통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이 얼마나 심각한가. 사실은 신명기에 21장, 28장에, 레위 26장에 이미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명기의 말씀은 말아놓은 달력과 같고 역사서는 펼쳐놓은 달력과 같다. 신명기 역사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진행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절망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죄 용서의 은혜죠.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것은 은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주어지면 죄를 약화시키는 힘이 함께 주어져요. 그래서 죄 죽임의 일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구원받은 자의 네 가지 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예요. 자기 구원을 돌아본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두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가. 네 번째는 선을 추구하는가. 이름에서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고 죄를 이겨가는 자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살아있는 육체란 결코 상처를 입지 않는 육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육체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을 되찾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이는 그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항상 그를 회복시켜주며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자원하는 죽음을 되풀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으시고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죄인인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정서를 살펴보세요. 어떻게 죄인인지, 어떻게 여러분들 위장하는지, 어떻게 모략과 술술을 써서 여러분들의 잘못은 가리고 여러분들의 의는 자꾸 떠벌리려고 하는지 그걸 살펴보세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런 인생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항상 기억하고 바울처럼 탄식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조유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시되 단 한 번의 죄 고백이나 한 번의 통에 잡아놓은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계획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전 인생이 실제로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마음에 통회하고 자백하며 우리의 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 특별히 회개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